本日、私たちにくださる神様の言葉は、ルカの福音書7章1節から10節です。イエスは耳を傾けている民衆に、これらの言葉を皆話し終えられると、カペナウムに入られた。ところがある百人隊長に重んじられている一人のしもべが、病気で死にかけていた。百人隊長はイエスのことを聞き、身元にユダヤ人の長老たちを送ってしもべを助けに来てくださるようお願いした。イエスの元に来たその人たちは熱心にお願いしていった。この人はあなたにそうしていただく資格のある人です。この人は私たちの国民を愛し、私たちのために街道を建ててくれた人です。イエスは彼らと一緒に行かれた。そして百人隊長の家からあまり遠くないところに来られたとき、百人隊長は友人たちに使いに出して、イエスに伝えた。主よ、わざわざおいでくださいませんように、あなたは私の屋根のもとにお入れする資格は私にはありません。ですから、私の方からお伺うことさえ失礼と存じました。ただ、お言葉をいただかせ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私のしもべは必ず癒されます。と申しますのは、私も権威のもとにあるものですが、私の下にも兵士たちがいまして、その一人に行けと言えば行きますし、別のものに来いと言えば来ます。またしもべにこれをせよと言えばその通りにいたします。これを聞いてイエスは驚かれ、ついてきていた群衆の方に向いて言われた。あなた方に言いますが、このような立派な信仰はイスラエルの中にも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使いに来た人たちが家に帰ってみるとしもべは良くなっていた。アーメン。
몇 년 전 대한민국 통계청은 우리나라 개신교 전체 사업 최수 즉 교회의 숫자는 55,504개이고 종사자 수 즉 목회자 숫자는 107,67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무속인의 숫자는 30여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까운 홍대 거리에는 100여 미터 구간에 20곳이 넘는 사주 카페와 타로 카페가 상업 중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같은 곳에 온라인 점집도 적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해 갈수록 점집이나 사주 카페와 같은 무속이 점점 줄어들 것만 같은데
減っていくものと言われます。ところが逆に増えてきています。数万人から数十万人のフォロワーを持ち、占いの YouTuber、数十万回から数百万回以上再生された占い関連の動画も少なくありません。
無속관련영상도
非常に危惧されるのは、クリスチャンの中でも少なくない人たちがシャーマニズムに使っていて、
적지 않게 占い師に相談する場合が相当数あることです。無속인에게상談하는경우가教会に通っているが占
ってもいいのかな。
교회에다니는데전파도돼요라고かなりの件数の関連動画が紹介されています。コロナパンデミックによる
経済的危機をはじめ、多様な危機を経験している人々が不安な心を振り払うために、占いを通じて安心感を得ようとしている結果の表れだと思います。
また、青年たちも
就職、転職、
恋愛、
そして結婚など、不安な未来に対して笑いにもすがる思いで、
미래가불안하여무엇인가를붙잡을수있을까해서온오프라인무속카페를찾기도하고뭔가위로의말이라도듣기위해서점집의문을두드리기도합니다。神様の御言葉である
聖書は、
그러나하나님의말씀인성경은무속신앙을엄격하게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그리스도인들은무속신앙과다른기독교신앙의차이를바르게인식하고있어야합니다。우리가새신자관에서배운바와같이무속신앙의핵심은 자신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거나 자신에게 미칠 애군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무속 신앙의 목적입니다.
샤머니즘의 목적입니다. それで 온라인, 오프라인で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수백 번 점을 본들 또 수천 번 절을 한들 무속 신앙으로는 사람이 거룩하고 진실되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무속 신앙에 의지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이 변화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求める ものを 手にする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거나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자신의 뜻을 접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삶이 변화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또렷하게 증거합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산 아래에서 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줄인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과 믿음을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하는 존재임을 새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평지수훈 후에 기록이 되었고 마태복음의 내용은 산상수훈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다만 마태복음에는 그 사이에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이 주제별로 정리가 되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평지수훈 또는 산상수훈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일로
この出来事に対するマタイの福音書とルカの福音書の決定的な違いは、이이야기에대한
마태복음과
マタイは百人隊長が
결정적으로차이가있는데
마태는백부장이예수님께나와
직접간구한것으로기록하고있고누가는백부장이유대인장로들과친구들을예수님께보내어서간구한것으로기록하고있습니다
簡潔な記録のために代理人の役割を省いて記録したためであり、ルカは事実をより詳細に記録したためと考えています。外交関係において、大使の公式メッセージが大統領のメッセージであるように、百人隊長がイエス様の妹に送ったユダの
백부장이보낸유대인장로들의말이나그의친구들의말은곧백부장의백부장자신의말과동일한것이기때문에두기록은동일한의미를갖습니다. 1절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니예수님께서백부장의종을고쳐주신곳이가브나움이라합니다갈릴리그호수의북서쪽에위치한가브나움은당시상당히번성했던도시로교만함이있었습니다그래서예수님께서는가브나움아내가하늘에까지높아지겠느냐음부에까지낮아지리라라고말씀하시기도하셨습니다예수님께서이가브나움에한동안사시기도하셨고이곳에있는오촌에서베드로와안드레형제그리고야고보와요한형제등여러어부를제자로부르시기도하셨습니다또한이가브나움에있는세관에서일하던마태를불러제자로삼으셨습니다
나호무가아리마스
구약성경선지서에나훔이있습니다나훔은위로라는뜻입니다그리고나훔은엘고스사람이라고합니다그런데성경에엘고스라는지명은등장하지않습니다
ガリラヤ地方の小さな町と見ることもありますが、
엘고스를갈릴리지방의작은마을로보기도하는데만약그러하다면엘고스는가브나움을뜻할것입니다
나그사메의의미で나호
가브나움은위로의마을이라는의미인데나훔이가브위로라는뜻이니가브나움은나훔의마을이라고표현할수도있습니다이는가브나움을형성하는데나훔선지자가깊은영향을미쳤음을의미합니다예수님께서는가브나움에서네사람이메고와지붕을뚫고달아내린중풍병자를고쳐주셨고왕의신하의아들을고쳐주셨고귀신들린사람과여러병자를치유해주셨습니다또한베드로의장모의중한열병을고쳐주신곳도가브나움이었습니다예수님은공생애에많은시간을가브나움에서보내셨습니다그때베드로의집이사역본부와플랫폼역할을했을것입니
니다
2절이이렇게생각합니다어떤백부장의사랑하는종이병들어죽게되었더니한백부장이있었습니다당시이스라엘에는로마의군대6000명이주둔하였다고합니다즉백부장이60명있었다는의미입니다그래서당시백부장은상당히높은직책에해당합니다그백부장의사랑하는종이죽을병에걸렸습니다
非常に高い食
生地といいます。
その百人隊長にも重んじられているしもべが病気で死にかけていました。マタイの福音書によるとこのしもべは中部で家に出ていてひどく苦しんでいたと記録されています。百人隊長はイエスのことを聞き身元にユダ人の長老たちを送ってしもべを助けに来てくださるようお願いました。百人隊長はユダ人長老たちをイエス様の身元に送り、しもべを治してくださるよう懇願したのは非常に意外な行動です。当時、しもべとロバの違いは、言葉が話せることと話せないこと、この違いだという言葉がありました。しもべはロバと同じく働く道具に過ぎないと思われていました。特にしもべたちが最も恐れていたことの一つは、主人の気分によって自分の命が左右されることでした。
主人の気分に따라ローマの騎士ベリウスポリオ
は自分の家の庭でパーティーを開きました。ところがある日もべがお酒と杯を運ぶ途中誤って高価な杯を落として割ってしまいました。すると光ったベリウスポリオは光に任せそのしもべを池に投げ込み、その池の中の八つ目ウナギの餌にした、この話があります。
この病にかかっていたしもべは百人隊長から重んじられる人でした。
重んじられるの文字的な意味は主張であり価値があるという意味です。
사랑하다의문자적인의미는귀중하다가치가있다입니다
중풍뇌졸중은일반적으로
연세가높은사람에게찾아오는질병이지만꼭그런것만은아닙니다
百人隊長と親密な関係があったように見えます。
非常に有能하였고、百部長과親密な関係에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
このしもべは、
労働力としての価値や商品としての価値は全くありません。労働力의가치나、それも関係ない。主人である
百人隊長は、ユダヤ人長老たちをイエス様の身元に送って、このしもべを助けてくださるようお願いしました。イエスの身元に来た長老たちはこのようにお願いしていました。4節5節です。イエスの元に来たその人たちは熱心にお願いしていった。この人はあなたにそうしていただく直していただく資格のある人です。この人は私たちの国民を愛し私たちのために街道を立ってくれた人です。送られたユダヤ人長老たちはイエス様に切実に熱心に懇願しました。ユダヤ人長老たちが自分の国を支配する軍隊の将校が代わりに懇願することも日常的なことではなく、またその内容が百人隊長の家のしもべを助け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するものもこともとても珍しいことです。
백부장집에종을치유해주시기를요청하는것도굉장히드문일입니다。또한이것은백부장이예수님께자기종을치유해주시기를요청하는것과같은데그것은당시사람들이전혀생각하지도않았던일이었습니다。ユダヤ人長老たちは
イエス様に百人隊長の願い、彼のしもべを助けてあげるに値する資格が彼にあると言いました。
합당하다고말했습니다。합당하다가헬라어로악시오스인데본래의의미는무게를달다가치가있다입니다。
この100人隊長のしもべを助けて、즉당신께서이백부장의종을고쳐주셔도될만큼이사람은무겁고가치있는일을행했습니다라는의미입니다。
이백부장은이스라엘민족을사랑했고그들을위하여배당까지지어주었다고합니다。
イエス様の身元に来て熱心にお願いする姿はあまり信仰的な姿ではありません。ヘブライ語の聖書には5節の前半部でなぜなら王に対する切り口があります。
왜냐하면 늘 뜻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5절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상적이었다.
장로들의 요청은 조건적이었고
보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고 훨씬 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건적으로 맺으려고 하고 보상적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 주시면 저도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으니 무엇을 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점집을 찾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닌 세속적인 것을 움켜쥐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왠지 내가 원하는 길보다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허물과 죄투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지 못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과 보상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한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실 수도 없음에도 말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신앙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창조하신 것은 지옥불의 땔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람처럼 창조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종으로 부릴 때 불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동일하게 유대인을 증오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약 100년 전에 태어난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유대 종교를 야만적인 미신이라고 했고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유대인들을 가장 야비한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인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은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로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집으로 발길을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보낸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터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다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나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중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 일인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스스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말한 합당하다와 백부장이 법대를 통해서 말한 감당하다가 같은 단어 악시오스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집이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정도로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가 있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방인이 살던 곳은 부정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이 낫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이전에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가르침이 율법학자들의 것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단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여러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상히가 놀랍게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 한 번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믿어야 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은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에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살리셨다는 것에 그 초점이 있지 않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시라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1년이 막 지났을 때에 해당합니다. 당시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의 병이 고침 받게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고 동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같은 말씀이 제게는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愛する
마태복음은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동족 여러분, 우리가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싫어하고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제발 믿음으로 삽시다.
반면
누가복음은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헬라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헬라인,
즉 이방인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은 민족이나 가문,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가려서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도 하시며 다양한 인생의 진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능히 자기 종을 고칠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즉 바른 믿음은 부속인을 찾아서 무조건 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성숙해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정한 일에나 짧은 기간 동안에 자신의 열정으로 열심을 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열정은 종교적인 경험으로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믿음을 성숙하게 이끌어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생이었을 때 성령의 외적 은사를 많이 구했습니다. 당시까지는 주님의 종인 목사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또한 제가 성장했던 교회가 은사 문제로 분쟁이 있어서 일부의 사람들이 따로 나가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면 은사가 있어야 은사를 받은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혹 분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기도탑에 일주일에 몇 분씩 올라가 기도할 때마다 은사를 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를 기억해가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2학년 말 무렵에 그 기도를 그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미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깊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누군가의 헌신과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백부장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종에게는 아무런 인권도 없었고 그저 일하는 기계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심한 중풍까지 들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 백부장이 그런 자신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또한 친구들을 보내서 자신을 위해서 간구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어쩌면 그 종은 심한 중풍으로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종이 낫게 된 것은 순전히 그의 주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믿음의 교우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도하며 섬겨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얹으십시다. 그때 우리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며 우리가 진창속을 걸을 때는 진검 다리가 되며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맞는 대림절과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절기,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소망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질병과 상황 등으로 인해 구속의 힘을 빌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아니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음에도 그 주인 백부장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선교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선교자들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가족들과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니 우리 모두가 한평생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